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 같이 붙들고자 합니다. 요즘 새 일이라는 말 하면 아마 뉴노멀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뉴노멀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도 아마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을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또 저희들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엄청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좋든 싫든 그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힘든 것은 그 변화가 무엇일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 이맘때쯤에 거의 잊혀졌던 책인 알베르트 까뮈의 페스트가 평소 40배가 팔렸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문학을 통해서라도 무엇인가 통찰을 얻어보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뉴노멀은 불편함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세상일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의 대변자인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또 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물을 뿐만 아니라 책으로 쓰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강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며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바른 관점이 너무너무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셨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먼 나라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은 불탈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만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수백 마리 바깥에 바벨로니아로 포로 잡혀 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일으키신 이유는 그 상황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깨우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43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장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도저히 상황을 제대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맹인에 비유하고 귀가 다친 자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19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일만큼은 너희들이 도무지 보지 못할 수가 없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멸망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지만 그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정말 어두워진 이 백성들 좀 깨우쳐서 오라 나하고 좀 토론이라도 하자. 너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시작하는 그 1장의 말씀으로부터 39장 내내 이들이 영적으로 깨워서 임박한 이 어려움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얘기의 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그 백성들의 순종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백성 포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아 갔던 바벨론을 폐망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후반인 40장에 위로하라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위로 구원자가 오는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역사하고 계신다. 특별히 그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제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 새 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구속자라. 거룩한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그들을 택해서 나를 찬양하는 백성을 만드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왕이시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2500년 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3.1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세주고 거룩하신 여호와시고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은 택하신 백성들의 사정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 가운데 있어 그들이 설사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을 때라도 그들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새 일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일로 비유를 하십니다. 19절 후반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왜 길을 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필요한 가장 요긴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앞서가면서 길을 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저도 광야를 걸어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저한테 미국은 광야와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돈도 없고 사실 실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니까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뜨자마자 캄캄해진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어쩌려고 이 일을 저질렀나 싶더라고요. 정말 공포감이 엄습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면 내리고 싶더라고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캐나다로 다시 해서 94년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흘려보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94년에 15년 만에 돌아온 이 한국도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 한치가 안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세월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2018년에 퇴임을 하는 그것도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만큼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준비할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 3년이 지나는 동안 길을 여시고 강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때로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사건을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신명기 제목 자체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출애굽기 5장 같은 곳에 나온 십계명을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신자는 그 다시 신자거든요.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 뿐만 아니라 초막절, 유월절, 유대의 최고의 명절이 결국엔 출애굽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하는 모든 장치를 가진 명절이었습니다. 시편의 최고의 주제는 홍해에 물을 가리고 거기에 뒤쫓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킨 일을 찬양하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옛일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감사로 내일의 어려움을 미리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그 다음 두 절에 16절, 17절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지금 두 절에 걸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어법이죠. 또는 과장법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그 큰일보다 더 큰일이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일과 새 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그 차이를 알게 하는 열쇠는 물입니다. 광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출애굽 때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여러 번 곤란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샘입니다. 생수였습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할 때는 샘이 아니라 강물을 흘려 보내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강물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천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 변화해서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온갖 동식물이 번창하게 되는 곳. 이게 광야가 아닌 것이죠. 심지어는 반갑지 않은 여러 짐승들, 승냥이, 타조, 다른 뭐 이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이 짐승들이 뭔지를 몰라서 어떤 다른 성경에는, 다른 번역에는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마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엉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짐승들조차 정말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그들조차도 나름의 방식으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하물며 이 모든 은총의 직접적인 부르심의 대상인 택한 백성들 이 물을 마시며 생기가 넘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 그것이 새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또 짧은 이 말씀의 나눔 시간 가운데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25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 후에도 한 차례가 아니라 수시로 역사 가운데 줄곧 정령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포로 잡혀가서 거의 100년이 지난 이 사건, 포로 잡힌 지 70년이 되는 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로니아를 하루 밤 사이에 멸망케 했어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의 수로를 막고 들어오는 페르시아에게 하룻밤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을 패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더러는 그 땅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아마 그것이 그들에게 뉴노멀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뭐 많지 않은 숫자였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것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모든 일, 그 역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커다란 세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부활 후에도 두려워서 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역사가 2021년 5월 2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3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통과하는 광야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이 일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 둔감함을 깨우시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을 함께 내다보며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줄 것이고요. 이 말씀에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을 깨우려 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힌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은 것일까요?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면 새로운 어떤 노말이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반갑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기대도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목청을 높입니다. 책도 썼었습니다. 또 일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훌륭한 답이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우주에는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단지 맹목적이고 냉혹한 무관심뿐이었다 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팬데믹이 되었든지 쓰나미가 되었든지 지진이 되었든지 자연재해도 문제가 별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닥치는 일이고 그냥 견디다 보면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의 위로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백성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나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내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의 이유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녹스라는 변증가가 잘 얘기를 하듯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레녹스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도킨스와 사실 길 몇 걸음을 건너서 같은 캠퍼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이 소망이다, 하나님 없는 것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믿음으로 세상 앞날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소망은 어떤 일 가운데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불러 그를 예배케 하고 그의 하신 일을 전하게 하시는,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인조다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손잡고 갑니다. 손을 잡은 것이 아니면 뒤꿈치라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학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 미시오 데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말 한마디가 선교의 오리엔테이션을 확 바꿔놓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구속하시는 일을 넘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넘어 영원의 세계까지 거기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미션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선교계약에 들어오면서부터 삶의 한 부분, 먼 땅에 가서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선교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죠. 예배는 이 시간에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이런 관점이 선교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삼일교회 이 자리를 가득 채웠던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합니다. 또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많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많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온라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재직할 때 온라인 강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확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길을 저도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적어도 시작할 때는 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1년 안쪽에 미국에 있는 교회 특강을 하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하는 오르도토메오에서는 내일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태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말라위에서 들어오시고, 제 강의에는 또 제 미국 교수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온라인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새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3일의 자매들, 형제들이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흘려보내시면서 앞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그저 강간이 터지는 셈이 아니라 강같이 흘려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증거자로 세우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각 교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 새 일, 옛날 일들도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 모두 잊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 새 일 행하실 주님 소망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3일의 귀한 청년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딸, 주의 사랑하는 아들 되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2500년 전에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 이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또다시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새일 행하시고 이 새일 끝에 우리의 영생에 복락이 기다리는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소망 있는 여러분이십니다.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한 1분이라도 주여, 나에게 이 소망 있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있음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새날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이 열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서가면서 길을 여시고 허벅지도 가면서 강물과 같이 눈에 흘리시는 것을 보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넘버티 주면서 승리하는 은혜로우신 주님,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믿고 붙듭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자매들 형제들의 마음에 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여기서 행하시는 주님의 새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 같은 길에 접어들었을 때 주님 앞서가시며 새일 행하시며 길을 여시며 강물과 같은 은총을 부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과 우리에게 새일 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매일이 우리들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새일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역사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깨우치는 성령의 은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